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 것에도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비핵화를 원했다며 그래서 자신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내놓으려고 준비한 것 가운데 핵시설의 전체 범위에 관해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응우옌 티김 응원 국회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이날 저녁에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전쟁 열사 영웅 기념비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묘에 헌화한 뒤 차량으로 중국 접경 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으로 이동해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정오에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 신뢰를 키운 것만도 의미 있는 성과고 이는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고 이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낸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낸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표결로 통과시켰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낸 결의안은 표결에서 4표만 얻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결의안에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의약품 원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정정 불안과 경제 위기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개 수역으로 남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가 필리핀 등 주변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해당 수역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내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합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협상 상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양측이 이틀간 쉬고 내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양측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17년간 진행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지난 25일부터 4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하고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였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우호 방문을 시작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다가 중부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의 목적을 북한의 비핵화로 거듭 규정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추가 회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기대했던 만큼 멀리 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같은 성격의 나라를 대할 때는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며 두 지도자가 실제로 만날 때까지 어떤 합의를 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준비 작업을 거쳤고 우리는 이번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었으며 내일 곧바로 이 일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60일에서 90일 동안 실무급에서 길을 치운 뒤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또 한 번 큰 스윙을 하길 기대했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최종 단계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만들 수 있길 매우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를 떠받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먼 길이라며 먼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미북 실무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머지않아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분한 일치를 목도해왔고 두 정상 간 선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거듭했다면서 이는 좋은 일이고 기둥이자 토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정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을 들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핵시설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가 협상 과정 내내 제기됐었는지 아니면 막판에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 양측 모두 무엇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여기서 큰 쟁점은 비핵화 달성이고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며 결국 이를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였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건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을 끝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유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북한은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현 신뢰 수준을 볼 때 이것이 현 단계에서 북한이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군사 분야 조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적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하고 핵미사일 시험의 영구적 중지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하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자신들의 제안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하기 힘들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의 로정에 반드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앞서 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변 외에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 등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낡고 추적이 쉬운 영변 핵시설이 아니라 협소한 곳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숨길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관건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협상 결렬 뒤 나온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진입 파악도 힘들어 앞으로 협상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절제된 톤을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설명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결렬된 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제재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이런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민생과 관련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양측의 설명에서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제재 해제의 수준이네요.
예,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다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자신들이 영변 내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모든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검증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이 기본적으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미북 양측의 실무 협상에서 합의안이 마련됐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합의안에 제재 전면 해제가 담겨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나 폼페오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제재 해제는커녕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매우 유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북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조차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적인 해제 요구로 받아들였음을 내비치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는 상당 부분이 유류와 외화 차단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 측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폼페오 장관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대한 미국의 설명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만을 토대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며 합의를 안 한 것이 나쁜 합의보다 낫다고 주장하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미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북한도 그런 바람을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정상회담이 결렬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회담이 조만간 열리게 될까요?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후 실무협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리영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먼저 미국 측에 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해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애초부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the Kim regime is not ready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존슨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해 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안타깝다며 그랬다면 그 대가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경제적 진전이라는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없앨 의향이 없는 이상 미국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 군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합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한 걸음 물러났다며 현명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is message to North Korea was, we would like to trust you, but we're going to verify everything you do and everything you say, and we're not going to give up.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고 싶지만 모든 행동과 말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결과를 보기 전까지 어떤 제재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어 의회는 제재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북한이 문명화된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거래보다 자리를 뜨는 쪽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길을 걷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본 것은 핵무기를 내건 아마추어 시간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당시는 물론 이번에도 외교적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what we saw in Vietnam is amateur hour. But with nuclear weapons at stake.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줬을 뿐 아니라 대북 제재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북 압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킨 상원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독재자가 모르는 사이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 여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후로 부각되면서 북한이 어떤 제재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최근 부과된 5개 제재를 특정했지만 제재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경제적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가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ut it was about sanctions. I mean, they wanted sanctions lifted, but they weren't willing to do an area that we wanted. They were willing to give us areas, but not the.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북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은 다음 날인 1일 자정을 넘긴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현 신뢰 수준을 볼 때 이것이 현 단계에서 북한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는 겁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에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들입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2017년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맞물리면서 수위가 점점 높아졌었습니다. 이들 제재들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국 내 외교 공간의 임대 행위 근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조치들입니다.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해 당시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라는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다음 결의인 2321호는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 밖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선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됐고 철과 철광석 그리고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2375호를 통해선 북한의 5대 수출 품목 중 2개를 차지하는 섬유 관련 제품이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됐고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에 사상 처음으로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부과된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다 막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환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5개 제재 결의는 전례 없이 강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조치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016년 이전에 가해진 제재들은 최근 5건의 제재 결의와 비교해 내용 면에서 강도가 훨씬 덜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제재들이 북한의 수출, 즉 외화 수입을 막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과거 제재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금지, 그리고 각종 무기의 판매 금지 등 무기 개발과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그 어떤 품목에도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3년 뒤 통과된 1874호도 핵과 관련된 각종 거래에 대한 우려만이 반영됐습니다. 또 2013년에 2094호는 보석과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수출 제한은 여전히 무기에 한정됐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the latest sanctions since 2016 and 17, those are the ones that are really hurting them. But it's hurting them because those are the ones that China signed on.
그러면서 북한에게 이처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섬유 관련 제품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은 요인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2001년 이래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 3천만 달러의 8% 수준으로 수출이 전년도 대비 92%나 감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y need capital. in order to fix the infrastructure and to develop, you know, more productive industries and transfer technology and all that sort of thing.
북한은 사회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은 자체적으로 제재가 북한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 있으며 섬유 관련 분야나 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층이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등의 결론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리용호 외무상이 일부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제재는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줄이면서 핵개발 등을 막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금 유입을 막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정권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제재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sanctions were put in place for a very specific reason. To cut off funding and material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자금과 물품을 끊는다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3월 1일부터 이틀 일정의 베트남 공식 우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을 다소 앞당겨 2일 오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국회 방문 등을 한 뒤 2일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묘에 헌화한 후 오전 10시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애초 2일에 있을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을 1일 저녁 만찬으로 대신하고 귀국을 앞당긴 겁니다.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중 예상됐던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시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2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렬 뒤 숙소로 돌아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쯤 베트남 주석궁 환영 행사에 나타난 김 위원장은 베트남 관리들과 악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는 기대가 컸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1박 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단독 확대 회담을 했지만 제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결렬됐습니다. 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정부는 하지만 회담이 실패한 게 아니라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우엔 수원푹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건 회담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복잡한 세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북 정상 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푹 총리는 베트남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위해 계속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베트남이 개최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보다 50배나 많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공식 친선 방문 시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두 나라 관계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국영 BTV는 호찌민과 김일성 주석의 과거 회동사진과 영상들을 소개하며 두 나라 수교 69년의 역사와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 관광을 신청하는 베트남인들이 늘고 있다며 한 여행사는 올해 베트남인 1,000명이 북한을 관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사들은 4박 5일의 북한 관광에 미화로 1,200에서 1,400달러가 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개최로 하노이가 세계적인 관심과 평화 도시로 거듭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설치한 국제 미디어 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회담 내용보다 베트남 관광 홍보 영상을 거의 24시간 내내 보여줘 많은 외국 기자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려지면서 영상이 자주 끊겨 회담 관련 속보를 보내거나 기록하는 많은 기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당 지배국가로 언론과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은 아주 열악하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하노이에서 비엔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아무런 합의 도출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식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를 원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추가 진전 여부에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오랜 적대자와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내세우려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대한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회담에서 상반된 입장을 서로 확인한 만큼 추가 진전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 실패 원인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 측의 해제 요구 등을 거부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분석을 이용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핵탄두를 30개에서 6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난제를 해결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고자 하노이로 날아갔지만 은둔의 독재자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무능력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밖의 협상 결렬은 1년 넘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동안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을 인용해 이번 협상 결렬이 개인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의존과 준비 태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야 하는 합의에 집착하지 말 것을 조언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앙이며 미국의 위상에는 흠집을 냈지만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이번 협상 결렬이 김정은의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군축 약속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일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들을 안도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모호한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고 풀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외교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래 조건을 들고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협상장에 들어왔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이견은 실무 협상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혹독한 비판을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나쁜 합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비핵화에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로 접근 방식을 바꿨음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기술 외교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실패가 즉각적인 재난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며 현상 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발표 같은 충동적인 양보를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인용해 통상 정상회담을 위해 엄청난 실무 준비가 수반되지만 이번 회담에선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 부회장의 기고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승산도 손해도 없이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 라파노 부회장은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행동 전에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는 새삼스럽지 않으며 김 위원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뭔가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만큼 판을 깨거나 북한이 다시 도발적인 행위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겐 자신의 상대가 진지한 협상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전 세계적 위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판돈 큰 회담이 제재를 둘러싼 대치로 전혀 뜻밖의 결과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밀리에 다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변만 다룬 합의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두 나라 간 협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결렬을 무릅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3월 중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협상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출석에 대한 압박 속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면서 회담 결렬은 트럼프식 협상에 오점과 의문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합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문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이 요청한 서류 5건과 함께 부속 서류 형태로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문건들은 당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진술서와 푸에블로호 납북 당시 미 정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 그리고 관련 보고서 등입니다. 다만 승조원들의 진술서 등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봉인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제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2008년 일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게 내려진 미 연방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법원은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출된 판례 중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오토 원베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측에 보낸 소장과 한글 번역, 관련 우편 기록 등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지난해 3월 1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같은 해 4월 8일 이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재판에 대한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피고 측의 변론이 없는 궐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문건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승조원들이 승소 후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각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종 승소 금액의 13.66%였지만 2019년에는 4.2%로 줄어들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1000페이지가 넘는 관련 문건을 제출하면서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최종 판결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가 약 1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과거 북한에게 내려진 역대 배상금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승조원과 가족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을 구분해 각각 A와 B 그리고 C그룹으로 나눴으며 이들이 각각 49명과 91명,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군무원 등 80여 명은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의 억류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승조원들은 당시 구금 기간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유관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년 한민족이 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 당시 16살 나이로 일제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유관순을 기리는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봄 한국의 독립을 위한 평화적 시위가 일어났을 때 유관순은 민족의 자유를 갈망하는 운동의 얼굴이 됐다.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린 유관순의 부고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신문은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전 세계 여성을 소개하면서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운 10대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유관순의 생애와 유언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숨진 열사로 불리는 유관순은 1910년 일제에 빼앗긴 국권 회복에 뛰어든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3.1운동의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된 올해 미국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미 동북부 뉴욕주의회가 제정한 유관순의 날이 대표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추진한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사회는 유관순이라는 낯선 이름을 접했고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인 화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오미화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 관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운동가를 미국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 작가들은 3.1절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주고 각자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제가 나눠준 것을 베이스로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LA에 있는 미국 주류 사회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딱 우리나라 역사 3.1절 이것보다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3.1절 작품하는 계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문제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그걸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그 작가들의 눈으로 그리고 작가들의 말로 붓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0년 전 열강의 압박 속에 씨름했던 약소 국가의 시민운동을 통해 현재를 조명해보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 전시회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8명의 미국인 화가와 한인 화가 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20점의 그림을 내놨습니다. 넉 점의 작품을 그린 아이리쉬계 미국인 여성 모린 울프슨 작가는 VOA에 두 달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It broke my heart when I heard what she went through and the atrocities that she suffered. That I wanted to tell her story, but I didn't want to go into the negative side of it.
16세 소녀가 잔혹 행위로 겪었을 고통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울프슨 작가는 유관순 열사를 순교자이며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 속의 유 열사는 키보다 큰 깃봉에 걸린 커다란 태극기를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연필과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푸른빛과 흰빛이 감도는 화면에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유 열사의 모습은 어린 소녀지만 강인함을 풍깁니다. 유관순 열사가 당시 16살밖에 안 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울프슨 작가는 자신은 그 나이에 집세를 내기 위해 일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꾸리는 것이 전부였다는 설명입니다. 울프슨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천국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유열사의 모습으로 잊지는 말되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커다란 비둘기,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천국에는 갖가지 한국 악기들을 들고 연주하는 소녀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녀들이 유열사를 둘러싼 채 연주하는 장면은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나비가 머리 위에 살포시 앉은 듯한 또 다른 작품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유열사가 여리고 소박한 꿈을 꾸었던 평범한 소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울프슨 작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며 이를 위해 서로 존중하며 해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강렬한 색채에 분위기가 전혀 다른 로리 에켈베리 작가의 그림은 태극기를 가슴에 안은 소녀지만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하고 강렬한 그림 안엔 여러 의미가 담겼는데요. 나는 없고 나라만을 염려했던 유 열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켈베르 작가는 얼굴이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특정 인물로 인식하지 않게 그렸다며 당시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은 겉모습은 달랐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민족이었고 모두 용감하게 싸우다 이름 없이 죽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ven their face and risking their life to fight so that they could be free. So I was mostly representing all the people that were so brave to fight for their rights.
모두가 목숨을 걸었고 매우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는 설명입니다. 에켈베리 작가의 그림 속 소녀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대신 분홍빛의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소녀들은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었겠지만 자신은 그림 속의 소녀를 자유를 찾은 모습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얀색 한복에 분홍색 색깔을 입혀 자유를 더해줬다는 설명입니다.
She doesn't need to wear the simple just white and no color. Now she can wear a beautiful, you know, Korean.
또 다른 작가 브리트니 울린스키 작가의 그림은 군중화입니다. 당시 모여든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와 암울했던 상황을 나타내듯 무겁고 어두운 색채에 세밀한 묘사가 없지만 모두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탈리아, 영국, 베트남,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양한 뿌리를 둔 이민자 출신 작가들입니다. 오미화 관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면모가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작가들이 이제 여러 나라 작가분들이다 보니까 왜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거나 어떤 분은 뭐 베트남에서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베트남에 살다가
뭐 한 여기에 어릴 때 온 뭐 1.5세 베트남인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 주변에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또 이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 오픈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또 모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IC 사람들도 많이 초청이 돼서 오고요. 쪽에서 뭐 대사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합니다. 캘리포니아 챗워스의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에서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3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10년 3월 1일 녹턴, 혁명 등을 작곡한 프레데리크 쇼팽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납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쇼팽은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자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쇼팽의 이런 피아노 연주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2년 3월 1일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에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새 황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만주를 열강들의 공동관리하에 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일본은 이어 만주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9년여에 걸쳐 만주국은 일본의 허수아비 국가로 존재하다가 1945년 8월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봄을 맞아 VOA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문이 열립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영화 속 유쾌한 이야기. Woman,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나오던 주옥 같은 곡들을 만나보는 새 프로그램 영화 동네가 매주 방송됩니다.
It was like magic.
Here's Lucas in Seattle.
Who lives in Seattle?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Tom meets Summer on January 8th. This is not a love story.
폭소와 감동.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It's time. 전문가들의 감상평 그리고 감동을 더해주는 영화 음악까지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애청 바랍니다.